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화성 1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 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가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계산해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로켓이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km까지 상승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도 무수단 시험 발사에 명백히 성공했다며 이제는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며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오늘 자국 군함에 올라 나투나 제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나투나 제도는 남중국해와 연결되는 인도네시아 남부 영토로 위도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국 측에 이곳이 자국 영토와 영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위도도 대통령이 이날 안보와 외교 장관을 대동했다며 이는 영토 문제에 관해 중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영토 주권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남중국해와 일부 해역이 중첩되는 만큼 이곳에 대한 중국의 해양권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오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대립 속에 투표율은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두 달간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운동은 가장 민감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민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이래 이민자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 유권자들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수배 중인 11명의 이민 매매업자들을 붙잡기 위해 일반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인터폴은 이미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자 불법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인터폴은 또 추가 용의자 11명의 사진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일반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민자들을 유럽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개인당 수천 달러씩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인터폴 관계자는 범죄 조직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민들을 팔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폴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밀매 조직을 해체하고 난민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마틴 슐츠 의장은 두 정상에게 오늘 벨기에 브뤼셀 방문 도중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그 같은 제안에 찬성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최근 해외 당국자들이나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즉각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거부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지역에서 반군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40여 명이 숨졌다고 리비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가라블리 마을로 가라블리 지방의회 대변인은 사망자 외에 적어도 25명이 다쳤으며 희생자들의 유해는 계속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라블리 관리들은 이번 충돌이 지난 20일 한 상인과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반군 사이의 갈등이 전투로 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인이 반군에게 먼저 총을 쐈고 이어 다른 반군들이 가게를 약탈하며 일부 가옥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난 지역 주민들은 그 뒤 반군들이 이민자 밀매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은신처에 난입했으며 그때 탄약고가 폭발해 큰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start by seeking a condemnation, but we're again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비판을 거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start by seeking a condemnation, but we're again looking to ensure accountability.
파워 대사는 22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이 22일까지 총 10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5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ests in the last 24 hours are just the latest in that pattern. Since March 2nd and the passage of Resolution 2270,
파워 대사는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개발의 발전을 이루고 학습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숨겨진 빈틈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에 앞서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응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약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과 일본이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던 언론 성명은 세부 내용에 대한 이사국들 간 견해차로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스연리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의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provocative act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두 발을 감지하고 추적했다며 초기 징후로 볼 때 모두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역시 미사일 발사를 추적 관찰한 뒤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U.S. Strategic Command did in fact detect and tracked what we assess were tw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yesterday. The missiles were tracked over the Sea of Japan, where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y fell.
어니스 대변인은 이 같은 도발의 파장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만 굳건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맹인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obviously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explicitly prohibi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를 포함한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국의 우려를 유엔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날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성능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재의 영향을 보기 위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지만 채택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두발 발사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을 반복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예기치 못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2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지금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한국군에 당부했습니다. 이 앞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서울총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다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발사체의 개량을 통한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 홀로 고립된 채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있는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 공급급 그룹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며 특히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보루로서 북한 정권의 조달 채널을 분석하고 차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NSG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북핵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는 원자력 관련 물품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핵 개발 위험국으로의 수출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로 현재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나 내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성공한 것일까요? 이 북한은 이례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은 22일 감행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 발사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정식 이름이 화성-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제 핵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화성-10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4,000km로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을 타격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놓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해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미사일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정점 고도를 자세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엔진 성능 면에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공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입니다.
실전 비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사거리 이상 또 정상적인 비행 궤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사 때 정상 각도인 45도 이상의 고각으로 쐈더라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500km에 못 미치는 400km에 그쳤다는 점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세한 수치 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외부 사회의 의혹을 일찌감치 불식시키고 발사 성공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고각 발사해가지고 사거리를 최대한 줄여도 한 500k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km로 짧으니까 북한에서 일부러 그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계산해가지고 쏴서 뭐 그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위력 정확도를 과시하는 거겠죠.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재돌입 구간에서 화성-10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전성도 검증됐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기술이란 대기권을 이탈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한국군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도 재진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10 탄도부의 재진입체 기술이 확보됐다면 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향한 진일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현재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과정에서 대기권 진입 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20일 VOA에 비행거리와 높은 각도로 볼 때 무수단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missile appears to have traveled 400 kilometers, but more importantly, it reached a height or.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000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로이스 국장은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건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고의적으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충분히 사정거리인 3, 4천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시험 발사를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군과 동맹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chieved a partial success with its two most recent launches, reflecting sort of incremental progress.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이번 무수단 발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눈길이 가는 건 무수단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the engine that the Musudan uses is also the same engine that is used in the KN-08 ICBM. So
이런 배경을 볼 때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KN-08의 기술 평가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루이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 등 다른 전문가들은 미군 당국의 공식 평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수단이 이동식 미사일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장소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mobile missile is much it's much more survivable. It provides a greater deterrent capability because of its survivability.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움직임을 추적해 선제 타격하거나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이란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 정권이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무수단 발사 능력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과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런 비대칭 위협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며 탐지와 추적, 타격 능력이 뛰어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루이스 국장과 맥스웰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무수단 능력 과시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억제와 협상 우위를 노리고 내부적으로는 치적사기를 통해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가 지난 3월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폐막한 제208차 ICAO 정기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이 남북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 문제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일 열린 이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 systematic and long-time human rights violation being carried out by North Korea are unparalleled in their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장기간의 인권 유린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 행위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거듭 제기하는 우려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ich continues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rights and well-being.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 정권이 국제인권기구들을 무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The massive sca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is a reminder of the necessity of a mechanism to hold accountable.
북한에서 대규모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토의에서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such absurd, unsubstantiated and provocative allegations against my country.
국제사회의 비판은 진정한 인권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서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한국이 이들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거짓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는 29일 개최하는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 구축을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최고인민회의 관련 자료를 내고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대회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조직과 인사개편, 헌법과 법률의 정비와 함께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국가기관 분야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1990년대 이후 확보한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 600여 구 가운데 287구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미군 묘지에 묻혀있던 유해까지 합하면 모두 353구가 되는데요. 이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가 이끄는 감식단이 이 해마다 감식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당국이 6.25 전사자 신원 확인 작업에 한층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에서 6.25 참전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2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6월 현재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총 353구라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은 60년 전에 끝났지만 거기서 싸운 미군의 뼈를 확인해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듯이 모든 가능성과 변수를 조합해서 이 353구라는 숫자까지 온 겁니다.
이 같은 숫자는 미국이 진행 중인 세계의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 K-208 JRO 펀치볼의 성과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K-208은 북한이 1990년에서 1994년 미국에 넘긴 400구가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JRO는 1996년부터 2005년 미국이 북한에서 진행한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한 200여 구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펀치볼은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 기념 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 유해를 다시 파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 박사는 현재 K-208을 통해 131명, JRO 123명, 펀치볼 66명의 미군 신원 확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DPAA는 여기에 K-208 JRO 혼합 항목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군 유해를 미리 발굴해놨다가 미국의 발굴 작업에 맞춰 다시 파묻으면서 한 사람의 뼈가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두 프로젝트로 나뉘는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니진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원래 일방적으로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미군 유해를 미국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발굴 작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으로선 어쩔 수 없이 원래 묻혀있던 것처럼 교묘히 뼈를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뼈들이 서로 섞여서 원래 주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DPAA의 6.25 전사자 유해 감식 성과는 이런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K-208 JRO 혼합 항목 33명까지 합해야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6월 현재 한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5명,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 8군이 5명, 그리고 일본이 1명의 6.25 참전 미군 유해를 미 당국에 넘김으로써 미국, 한국, 일본을 합해 모두 364명이 공식 신원 확인 기록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당국의 유해 감식 작업 가운데서도 K-208의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북한이 미국에 208개의 상자를 넘겨주면서 같은 수의 미군 유해가 담겼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이름인 K-208 프로젝트는 2012년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미군 유골 28구의 신원을 밝혀낸 데 이어 2013년 26구, 2014년 23구, 그리고 지난해 29명의 신원을 식별해 불과 4년 만에 미군 당국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확인했던 61구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K-208 감식단은 또 지난 10월 2016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이미 24구의 신원을 확인해 오는 9월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한 해 최대 감식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특별감식단을 이끌고 있는 제니진 박사는 지난 5년간 유해 수거 위치 정보를 근거로 첨단 유전자 감식 기법을 총동원해 신원 확인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미군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 품에 안겨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DNA 감식 기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단서만 가지고도 뼈의 신원을 파악해 이걸 가족 샘플과 다시 맞춰보는 과정이 훨씬 정확하고 빨라졌어요.
특히 진 박사는 최근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사람의 수를 60년 만에 이론화했습니다. 신원 확인 시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정부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수치를 쓰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분석 작업이 끝난 유해가 감식소를 떠나는 순간 숫자를 조정하는 새 계산법을 적용키로 한 겁니다. 진 박사는 단일화된 통계 방식에 따라 6월 21일 현재 모두 7,797명의 미군 유해가 여전히 한반도에 흩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영국 전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세계의 눈과 귀가 영국에 쏠려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관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고요.
네.
또 미국 하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16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인 내용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투표일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럽연합 탈퇴 찬성 반대 여론이 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어서
네.
당초 영국 언론들이 이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번 투표 결과가 좌우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근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이 수도 런던과 영국 남동부 일대에서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 투표율이 낮으면 탈퇴 찬성 측이 유리할 것이라고 현지에서 내다봤는데 글쎄요. 날씨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게 되느냐 아니면 탈퇴하느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사실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요. 세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어서 세계 각국이 이번 투표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네. 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서 그 투표율이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이번엔 또 이제 날씨가 투표율 일에 또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인데 결과는 그렇다면 언제쯤 나옵니까?
예, 영국 전역의 투표소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그러니까 한반도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예.
영국 현지 오후 10시, 한반도 시간 내일 오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부터 영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382개 개표소에서 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예.
아, 기계로 표를 세는 것보다 느리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는 한반도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쯤 공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네.
찬반 의견이 큰 차이로 갈리게 될 경우 정오쯤에는 윤곽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 브렉시트라는 용어는요. 영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브리튼 그리고 떠나다, 나가다라는 의미의 엑시트를 합친 말인데요.
네.
이 말은 이 언론하고 전문가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가리켜서 이 편의상 사용해온 용어였기 때문에
네.
실제 투표 용지에는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손해들게 되는 투표 용지에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야 합니까?
예.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합니까? 라는 두 가지 항목이 적혀 있는데요.
네네.
유권자들은 둘 중에 자신의 의견과 맞는 하나를 택해서 표시한 뒤에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역사적인 투표.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네.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게 된 배경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유럽의 각 나라들이요. 지난 1993년 11월 유럽연합을 결성한 뒤에 예, 경제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예.
회원국들은 각각 정부와 의회, 사법기관 등을 유지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는 독립국가의 기능을 지켜왔지만
네.
이 경제적으로는 마치 한 나라처럼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에 뭐 거의 제약이 없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유럽 회원국들, 예를 들어 폴란드나 포르투갈 같은 곳의 노동자들이
예.
임금을 많이 주는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영국인들은 이들 이주 노동자들이 영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을 표시를 해왔고요.
네네.
또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은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분담금이 대량 투입되는 반면에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은 게 거의 없다는 그런 일각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었죠.
예,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다.
네.
이런 그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영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영국이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영국 노년층이 이 과거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를 깊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이웃나라들보다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들을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공식 개표 결과가 내일 정도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결과를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일일이 결과 그 투표를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 출구 조사는요, 영국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기관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만 투표 전날인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엇갈렸는데요.
네.
여론조사 업체 유고부가 더 타임즈 신문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럽연합에 남자는 의견이 51%로 49%를 기록한 탈퇴 의견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예.
하지만 오피니움 온라인 조사와 TNS 온라인 조사에서는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5%와 43%를 기록해서 잔류 응답보다 1에서 2%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저희들이 전해준 그 여론조사 결과랑 비교를 하면 그 두 표의 그 차이가 더 조금씩 이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국이 그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럴 경우 당장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영국 금융과에서는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영국 은행들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서 파운드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또 국민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빼가는 뭐 일시적인 인출 폭주 등에 대비해서
예.
가상 대비 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영국이 탈퇴를 한다면 유럽연합도 영향을 받겠죠?
네. 유럽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로버트 커밋 전 미 재무장관은요.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다면 영국뿐 아니라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국 사회의 주요 인사들도 찬반 양진영으로 나눠서 막판까지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요. 어제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다시는 조종석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예.
또 이주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이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경제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BBC가 주최한 이 브렉시트 대토론회 찬성 진영 대표로 나온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은요. 23일 목요일은 영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면서 유럽연합 탈퇴 찬성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 이렇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을 했군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특별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동맹이며 꾸준히 확대되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네.
푸틴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에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이를 앞두고 단독 인터뷰를 가진 건데요. 차이밍자오 신화통신 사장이 직접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가서 한 1시간 동안 푸틴 대통령하고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긴밀한 동맹으로서 항상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이 최고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관영 언론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 신화통신 사장이 직접 러시아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한다. 그만큼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네.
인터뷰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와 중국 정부 사이의 상호 신뢰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한 뒤에
예.
양국 신뢰 관계가 굳건한 토대 위에서 상호 협력으로 발전돼서 무역과 에너지, 사회 간접시설 건설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이 다양한 분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사업 진행이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때 푸틴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우주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고요.
네.
이미 중국 업체와 협력하에 건설 중인 이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770km 길이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띄는데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이날 러시아 연방우주공사가요. 오는 2030년까지 달에 최대 12명의 인력을 상주시키는 그 유인 우주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러시아 측은 이미 달의 극지방 인근 입지 조사를 마친 걸로 드러났는데요. 미국의 아폴로 탐사선이 달에 사람을 보낸 이후에 러시아는 달 탐사 계획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번 달 유인기지 계획이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항공기술과 결합할 경우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예.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협력을 진행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연좌 농성을 벌였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계속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시작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연좌 농성이 몇 시간 전인 오늘 새벽 4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농성을 강행했지만
예.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결국 법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달 5일까지 휴회를 결정했습니다.
예.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연좌 농성을 벌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연좌 농성을 이끈 사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인데요. 어제 정오쯤 그 하원 의사당에 입장한 루이스 의원이 4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의사당 바닥에 앉아서 총기 규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를 했는데요.
네.
의회가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총기 규제 관련법에 표결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루이스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We can no longer wait. We can no longer be patient. So today we come to the well.
네, 루이스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오늘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회하게 되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법안에 대한 뭐랄까요? 여론이나 동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표결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폴 라이언 하원 의원 공화당 출신이죠.
네.
라이언 하원 의장도 다음 법안 표결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선언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no bill, no break, 그러니까 입법 없이는 휴회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요.
예.
이튿날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간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연좌 농성이라는 뭐랄까요?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지난주에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이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아, 49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입법화에 나서기 위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지만 뭐 번번이 실패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예.
이번에도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 표결에 실패하자 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 정신병력과 테러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시민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연방 상원에서도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한 채 부결됐죠?
그렇습니다. 총기 규제 관련 4건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2건, 공화당의 법안 2건이었는데 한 건도 통과를 못했었죠.
예. 앞서 법안 표결에 실패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민주당 하원들의 연좌 농성에 지지를 보냈다고요.
네. 일단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연좌 농성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민주당의 바바라 미콜스키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민주당 하원들이 이렇게 연좌 농성까지 벌이면서 표결을 요구하게 하게 된 것이 실망스럽다면서 하원이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 출신으로 연방 하원의 수장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연좌 농성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떠들썩한 선전 활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오전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남포 아침 21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희천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역시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3도, 개성 아침 20도, 낮에는 24도입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평강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웅기, 청진, 삼지연 모두 비 소식이 있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17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오전 오후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화성 1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 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발사가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계산해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다며 로켓이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km까지 상승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도 무수단 시험 발사에 명백히 성공했다며 이제는 미국이 어떠한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며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오늘 자국 군함에 올라 나투나 제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나투나 제도는 남중국해와 연결되는 인도네시아 남부 영토로 위도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국 측에 이곳이 자국 영토와 영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위도도 대통령이 이날 안보와 외교 장관을 대동했다며 이는 영토 문제에 관해 중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영토 주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남중국해와 일부 해역이 중첩되는 만큼 이곳에 대한 중국의 해안권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오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대립 속에 투표율이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두 달간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운동은 가장 민감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민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이래 이민자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 유권자들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수배 중인 11명의 이민 매매업자들을 붙잡기 위해 일반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의 본부를 둔 인터폴은 이미 일부 국가들에서 이민자 불법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6명을 체포했습니다. 인터폴은 이런 가운데 추가 용의자 11명의 사진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일반인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 등 이민자들을 유럽에 데려다 주는 대가로 개인당 수천 달러씩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습니다. 인터폴 관계자는 범죄 조직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난민들을 팔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폴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밀매 조직을 해체하고 난민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있던 예멘인 테러 용의자가 몬테네그로로 이송된다고 미군이 발표했습니다. 압델말리크 아흐메드 알 라하비의 이송으로 관타나모 수용소에 남게 된 수감 인원은 이제 79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이곳에는 한때 거의 800명이 수감돼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는 알 라하비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요원으로 오사마 빈라덴의 경호원이었으며 미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 라하비는 지난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파키스탄군에 체포됐으며 한 달 뒤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됐습니다. 알라하비는 지난 2014년 더 이상 미국의 중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지역에서 반군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40여 명이 숨졌다고 리비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가라블리 마을로 가라블리 지방의회 대변인은 사망자 외에 적어도 25명이 다쳤으며 희생자들의 유해는 계속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라블리 관리들은 이번 충돌이 지난 20일 한 상인과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반군 사이의 갈등이 전투로 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